오늘 에스더서 맥잡기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4장 끝에 나와 있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에스더가 이제 결심하는 그런 그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스더 1장, 2장을 공부했고 오늘은 3장하고 4장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에스더 맥잡기를 하는데 제가 기도에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에스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잖아요.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실제로 강의를 하려고 이걸 쭉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내용이 뭐라 그럴까 심오한 거예요. 이게 읽기가 쉬운 그런 책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와 또 개인의 역사와 그 다음에 이 나라의 역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주권적인 섭리를 가지고 이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가 이런 것들이 정말 아주 진하게 이 에스더기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에스더기를 잘 이해하시려면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 온 이후의 연대기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BC 536년에 고레스 왕이 바빌론을 이제 제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메대 페르시아 왕국을 통일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생성이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레스 왕이 포고령을 내려서 유대인들 다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이제 해서 아시는 것처럼 1차로 스룹바벨과 그의 사람들 남자들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오는 내용이 에스라 1장에서 이제 6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돌아와서 한 20년 동안 성전 공사를 합니다. 성전 공사. 여기서 보기엔 미흡하지만 어쨌든 2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집이 이제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6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흐르게 돼요. 그 60년 세월이 흐르는 그때 일어났던 일이 여기 지금 에스더기에 이제 기록이 된 거다. 그래서 60년 지나고 나서 BC 457년경에 에스라가 돌아오고 2차 귀환이에요. 그 다음에 한 10년쯤 더 지나서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건축하러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세 번에 걸쳐서 유대인 포로들이 귀환을 한다. 다만, 에스라가 귀환하기 전에 한 60년 동안 페르시아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보여주는 책이 에스더기다. 이걸 이제 기억하시고 에스더기 처음에 가면은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이렇게 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명한 고레스 왕의 손자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통치했냐? 세상 역사를 가서 보면 주전 486년에서 465년까지 약 21년 동안 전체 페르시아 왕국을 이제 통치했는데 가서 보니까 127개의 지방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한 지방이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을 다 합친 것 정도가 127개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지방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에스더기 1장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와스디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어떻게 폐위가 되는가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폐위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면서 1장 3절에 가서 보면 그 일이 아하수에로 통치 제3년에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3년에 일어났다고 하니까 486년에서 3을 빼면은 BC 483년경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왕비 와스디가 이제 폐위가 되는 일이. 2장은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인 처녀가 정말 뭐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던 그런 시점에 갑자기 왕비로 즉위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일 이후에 모르드개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한 그런 사람들을 발견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지른다고 음모를 꾸민다고 이야기해서 결국 이 두 사람이 이제 처형을 당하고 그 모든 일이 왕의 연대기에 기록이 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에스더가 왕비가 언제 됐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연대를 조금 알아야 그래야 오늘도 이제 이 연대가 또 나오는데 그걸 알아야 전체 진행되는 그런 일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일은 언제 일어났냐? 2장 16절 가서 보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아하수에로의 통치 제 7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와스디가 폐위가 된 지 4년 동안은 뭐 왕비가 있으니 다른 건 없어. 다른 여자가 있었다. 이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4년 뒤에 이르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언제쯤이나 BC 479년경에 에스더가 왕비가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 일이 왜 중요하냐? 지금 하만 사건과 이 모든 게 다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479년에서 그다음에 480년 사이에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서쪽으로 진군에 나가다가 그리스하고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그리스하고 전쟁을 벌여갖고 대패를 합니다. 대패를 하게 되니까 재정도 부족하고, 그렇죠, 명예도 실추가 되고, 이런 상태에서 왕비도 없고 말 그대로 부인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외로움을 느끼면서 아, 내가 와스디 페이를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되면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인이 왕비가 되는 거예요. 자, 1장, 2장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1장, 2장까지만 우리가 읽으면 도대체 왜 와스디가 페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에스더가 왕비가 돼야 되고, 갑자기 또 모르드개가 나와서 왜 왕의 암살자들 이렇게 이제 고발해갖고 왕의 연대기 그 기록이 아무도 몰라요. 1장, 2장만 읽으면. 그렇죠? 자, 이제부터 이제 3장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조금 이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즉위한 지 12년쯤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하만이 들고 일어나서 유대인을 이제 처형하려고 하는 그 일이,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된 다음에 4년에서 5년 정도는 평안하게 모든 일이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4년에서 5년쯤 지났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 유대인들 다 죽여야 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칙령이 이 전 페르시아 모든 지방에 이제 전달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3장 7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돼서 아하수에로 왕의 제 12년, 그렇죠, 12년 이렇게 되니까 이 왕비 이 와스디가 폐위가 된 이후에 한 9년쯤 지나서, 아니면 왕비 에스더가 이제 즉위한 다음에 한 4년에서 5년쯤 지난 이런 시점에 이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다. 저도 사실 에스더기를 뭐 많이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안 하면은 이런 연대 같은 걸 알지 못하고 그냥 읽으면은 이게 하루 사이에 다 일어난 걸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하만이 왜 갑자기 등장을 하고 하만이 은 만 달란트를 막 주겠다고 하는데 그 은 만 달란트가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의 돈이고 왜 이 말을 듣고 아하수에로 왕이 그런 걸 허락을 하고, 이런 내용을 세속 역사와 함께 이렇게 결불시켜서 봐야만, 그래야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 근래 이제 우리 함재봉 교수님 통해서 한국 사람 만들기 이런 그 제목에 우리가 강연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녹음을 해서 이제 녹화를 해서 올리고 있어요. 저도 이제 듣습니다. 교회에서 들을 때도 있고 차를 타고 이제 가면서 이번 주에도 이제 두 개를 들었는데, 이게 그 역사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 한국 거 요것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하고 이게 딱 이렇게 연결이 돼야만 그 가운데서 그 맥락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히 왜 하만이 갑자기 나오나 이런 거를 애들한테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어른들은 이게 왜 이런 일이 나오는가를 이 주변의 역사와 함께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기가 쉬운 것 같아도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맞물려 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맥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에스더 사건, 하만의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부림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이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부림절. 자, 이 부림절에는 유대인들이 매해 뭐를 낭독하냐, 에스더기를 낭독을 해요. 에스더기 낭독하면 이제 3장부터 시작해서 누구와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오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만. 그러면 이 낭독이 될 때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유대인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의 이름을 없애버려라. 그의 이름을 없애버려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매해 불임절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말 그대로 천적인 거죠. 천적. 그렇죠? 예, 자기들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이와 같은 그 원수를 하나님의 그 섭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처단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 모든 계획이 뒤집어져서 사람들이 이제 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 하만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대표 인물로 지금까지 뭐 미국 사람이든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렇게 그 유대인들을 반대하고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거를 역사적인 그 의미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엔타이세미티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반셈족주의. 여기 나오는 셈족은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엔타이, 반대한다. 세미티즘, 셈족을 반대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반대하는 이와 같은 움직임이나 어떤 그와 같은 모임 이런 거를 엔타이 세미티즘인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최근 들어서 가장 컸던 엔타이 세미티즘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엔타이 세미티즘이에요. 누가 하려고 했던 거 똑같으냐. 하만이 하려고 했던 거가 똑같은 그런 일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역사를 통해서 여러 지역에서 수십 번 이와 같은 그 유대인 대학살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거의 어느 면에서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거, 원조.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장에는 하만은 어떤 사람인가, 하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이 일들 뒤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이고 그를 승진시켜 그의 자리를 자기와 함께 모든 총치자들의 자리보다 위에 두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밑에 많은 뭐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가장 으뜸가는 그러한 그 요직을 차지한 사람이 이제 하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부각을 하려고 하는 건 하만인데 하만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 아각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각 사람. 많이 나옵니다. 아각 사람, 아각 사람, 아각 사람. 자, 이 아각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페르시아라고 한 큰 왕국이 있는데 그 왕국의 한 부분의 지방의 이름이 아각일 수 있어요. 아각. 그 아각에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각 사람이다. 뭐 인천 사람이다. 이렇게 뭐 경상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아각 사람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기 상 15장에 가서 보면 아각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무엘이 가서 아각을 쳐서 죽여라. 아각이 누구라 해서 아말렉 족속의 왕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 나온 그 아각의 후손이 아각 사람이다. 보는 두 개의 그런 견해가 있는데 거의 대다수, 뭐, 거의 대다수가 다 후자로 보는 거예요, 후자. 아말렉 족속, 거기 그 아각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후예로 보는 그런 견해가 아주 지배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6장 12절에 가서 보면 에서가 아말렉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있고 그 다음에 에서가 있어서 에서가 항상 부딪히잖아요. 그 부딪히는데 에서의 아들들이 여럿 있어요. 에서의 아들들 여럿 중에서 가장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힌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출애굽기 17장에 가서 보시면은 아말렉에 대한 이와 같은 기사가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 탈출해서 이제 가는데 앞에는 건장한 사람들이 가고 뒤에는 연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뒤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가 등장을 해요? 아말렉이 등장을 해서 이 후미의 연약하고 힘들어서 지쳐있는 이런 사람들을 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 등장을 해갖고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누구를 보내요? 여호수아를 보내잖아요. 여호수아를 보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가 이기고, 그렇죠, 모세의 손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렇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손을 다 하나씩 잡고 계속해서 들고 있으니까 결국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렇게 무찌르는 그런 내용이 여기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그랬다, 이런 이야기 아시죠?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이 이제 승리하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절, 17장 14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집트 탈출해서 지금 사막에 들어가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특히 이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병자들, 여인들, 아이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대적을 해서 아말렉인 사람이 들어와갖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은 대대로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맹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맹세이기 때문에 신명기 25장 17에서 19절에도 40년 동안 빙글빙글 이제 광야 생활하고, 그리고 40년 맞을 때쯤에서 이 모압 평야에 이제 다다라서, 그래서 새로 태어난 이 처음에 나왔던 사람은 다 죽고 새로 태어난 2세들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유언의 말씀을 주는 게 두 번째로 율법을 반복해서 주는 게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 25장 17에서 19절에 또다시 이걸 언급하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을 대대로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그렇게 했으니까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명령을 또 한번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이 일이 실제로 언제 일어나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이제 지나서 한 500년 이상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이러고 나서 누가 등장을 해요? 사울이라고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이제 초대 왕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그와 같은 그 저주 이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죠. 뭐라 그래요?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렇죠? 예, 그 아말렉을 진멸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산채로 잡아오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많은 그런 그 짐승들 다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말 듣지 않고 그러고는 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 사람들 다 뭐 짐승들 다 산채로 잡아갖고 이제 오는 내용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택한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사울이 왕권을 잃게 되는 그 계기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은 데서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베냐민 족속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런 그 족속의 왕 아각의 후손으로 지금 누가 나오냐면 하만이 나왔는데, 이 하만과 그 열 아들,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절하려고 한 그런 사람들을 오늘 누가 등장을 해서 완전히 멸절을 시키냐? 모르드개가 등장해서 완전히 멸절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게도 모르드개가 어느 지파 출신이냐?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 이렇게 돼서 사울은 베냐민 지파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다가 왕권을 잃게 되고, 모르드개는 나중에 이제 끝에 가서 보면 아하수에로 왕 다음간에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온 제국을 통치하는 이와 같은 통치자가 되는 일, 그 일이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처리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고 있는 거다. 이걸 이제 보면서 하만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의 그 일곱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읽어보면 하만하고 딱 100% 딱 맞아요. 한번 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여섯 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일곱 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곧 교만한 눈빛, 거짓된 혀, 무제한 피를 흘리는 손,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 그 다음에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 그렇죠? 이게 지금 누구예요? 이게 하만이란 말이에요. 하만에 대한 언급이 여기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뒤에 뭐 앞에 것들은 딱 괜찮은데 뒤에 가서 보니까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비방하는 말이라든지 그렇죠? 거짓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불화의 이 씨를 뿌리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이 모든 거에 해당이 된 사람이 바로 하만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하만이 가졌던 권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자로에 가서 보니까 왕이 전체 모든 통치자들 가운데 하만을 제일 높은 사람으로 승진을 시켰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에스더 왕비 사건은 말씀드린 대로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7년에 이제 이루어졌고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는 그의 통치제 12년에 이루어졌어요. 7절에 가서 보니까 자 그러니까 그럼 지난 한 5년 동안에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떠한 경위를 통해서 하만이라고 한 사람이 왕 다음 가는 그런 권세를 얻었구나. 이것만 지금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모르드개는 왕을 암살하려고 한 사람들을 이렇게 고발하고 모든 거 좋은 걸 했는데도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해요.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하만은 뭐 어떤 일을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보상을 받잖아요, 왕에게. 자, 세상에는 이게 불공정하는 일이죠. 왕이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그 왕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게 아무 보상도 안 주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왕 다음과 이와 같은 권세를 주고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와 같은 불공정이 이렇게 존재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사실 아무 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진짜 큰 보상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와 같은 그 일을 통해서 자 아마도 하만은 아첨을 통해서 승진했을 거다. 왜 그러냐 하면 1장 2장에 나오는 그 아하수에로라는 그 사람을 가서 보면 이 사람이 우둔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성급한 사람이고 화를 내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의 특징은 아첨에 약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여기도 가서 보면 또 아첨하는 얘기가 하만이 또 나오는데 거기에 또 넘어갑니다. 왕이 이런 걸 보면 아마 아첨을 통해서 최고의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하만을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을 섬멸하기 위해서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비유를 합니다. 적그리스도. 여러분,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일은 다니엘서 9장에 이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이랑 이런 데 가서 보면 맨 마지막 한 이레가 남아요. 7년이 남는데 그 이레의 첫 3년 반 동안, 그렇죠? 반 동안은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다 잘 해줍니다. 호의를 베푸는데 이제 이 3년 반이 딱 끝나는 그 시점에, 그렇죠? 자기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라 그러고 경배하라고 이제 하면서 유대인들 탄압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창세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극심한 고난이 유대인들에게 임하게 돼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유대인들을 극심하게 핍박하는 그런 일, 이런 일이 계시록 12장 이런 데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도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 같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높아지는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 전에는 유대인들 이렇게 천대받고 멸시받고 이렇게 됐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페르시아 왕국 전체에서 유대인들을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게 이렇게 이제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일의 발단이 누구냐? 이 악한 자 하만이라는 겁니다. 하만을 통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 시대와 좀 비교를 해보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문재인과 그 일당이 지난 한 4년 동안 벌여놓은 그 일,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걸 통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자들이고 어떤 자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없었으면 계속해서 이런 자들이 정권을 이제 잡아갈 텐데 국민들이 이번에 깨는 그런 계기가 됐잖아요. 뭐 조국이니 뭐 추미애니 정말 이런 추한 일들 하는 그런 사람들 이거 보고 이거는 아니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느끼게 됐잖아요. 20대, 30대에 가장 원하는 게 공정이라고 하는데 공정을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가장 이 세상에서 불공정하다는 걸 이제 보고 이런 사람들 다시는 뽑으면 안 되겠다. 머릿속에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박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왕이 권위를 줬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하는 일이 권위를 갖게 되니까 완전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성품을 정말로 알려고 하면 그에게 권위를 주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양에. 하만 같은 자가 있어요. 이렇게 권위를 받아갖고서는 이런 악한 일을 도모한 이런 사람이 있고 또 동시에 느부갓네살이나 이런 그 시대에는 누가 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비슷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권위를 받아도 어떤 일을 하느냐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제가 목회라고 하는 걸 사실은 제가 뭐 프로페셔널 목사도 아니고 뭐 사람의 마음속을 다 이렇게 꿰뚫어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 일을 시키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일을 시켜보면. 일을 하기 전에는 다 온순하고 다 이렇게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일을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이게 교회에서 권위가 부여가 되면 그 사람의 성품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면서 권위를 부여해주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이 서양에서 어느면서 격언처럼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말이 이제 사실이다. 권위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국가의 권위와 그렇게 법의 권위와 그렇죠. 이런 리더들의 권위와 이런 거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불의를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곳에 뭘 줬어요?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주었잖아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그런 권위에 순종하는 좋은 시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다스리시는 그런 권위도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거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예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절에서 6절에는 하만이 보이는 그런 허무한 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하만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서 공적으로 존경을 받기 원했습니다. 어찌된 이유인지 모르지만 왕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하만에게 경의를 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마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훌륭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경의를 표하잖아요. 우리 최재형 감사원장 이렇게 딱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아, 참 좋은 사람이구나 경의를 우리가 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 사람이 지나가면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몸을 굽히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된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가 권위를 가진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모르드개는 끝까지 하지 않은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개는 하만이 지나가도 고개를 꼿꼿이 들고 그리고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영국의 그 랜더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 이렇게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작은 사람들, 키가 작은 사람들이 키 큰 그림자를 드리우면 그때는 해가 지는 때다. 여러분, 해가 질 때가 되고 특히 겨울에 질 때가 되면 요만한 것도 길게 나타나죠. 예, 그때가 되면 해가 지는 때라는 거예요. 지금 하만이 해가 질 때가 됐구나. 해가 질 때가 된 거예요. 별거 아닌데 크게 자꾸 자기를 포장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 너는 이제 죽을 때가 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으면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내가 누구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의 인품 때문에 그를 공경한 것이 아니라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높은 이와 같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말을 안 들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어서 공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성공한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거다. 가치 있는 사람, 무언가 가치, 배울 만한 그런 가치, 공경할 만한 가치, 그런 것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만이 승진해서 왕은 이상은 될 수 없는 거니까 왕 바로 밑에까지 갔는데 그게 하만에게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고 하만이 승진한 것이 모르드개에게는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통해서 이제 3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풀려나가는 겁니다. 자, 고대 성문, 이게 왕이 살고 있는 이런 도시가 있을 때 이런 성문이 있으면 그 성문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장, 시장의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하면 법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법정의 역할. 자, 이렇게 해서 그 성문 안, 그 안에 그쪽 그 부분에 왕의 이와 같은 직무수행자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모르드개가 하만이 지나가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절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에 따라 절을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거기 가서 보니까 날마다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이제 듣질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하만에게 이제 보고가 되고 이런 가운데 모르드개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밝히게 된 거예요. 여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절에서 이제 4절에 가서 보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하만이 모르드개에게 이제 진노하게 됐는데 이 진노를 모르드개에게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전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표현해서 이번 기회에 아주 완전히 모르드개의 백성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궁금하게 좀 이렇게 물어봐야 돼. 왜 모르드개는 절을 안 했을까? 하만이 지나갈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아, 이 십계명 제2 계명에 가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이러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서 보시면 그거는 이런 살아있는 사람 왕이나 누구 앞에서 절을 하고 몸을 굽히는 거 이걸 우상 숭배라 하나님이 절대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만이 공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면 그 사람 향해서 인사를 하고 절을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백성으로서 신하로서 당연히 해야 될 그와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아마도 모르드개는 하만이 아말렉 족속인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을 안 이상 그에게 경의를 표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족속이 누구예요? 아말렉 족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간의 문제라고 하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이 그렇게 복선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 다시 말해 하나님 편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편에 속한 이와 같은 그 민족과 아니면 어떤 이 국가 간의 이와 같은 대결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래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모든 이방인들의 복이 돼야 되고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모르드개는 개개인의 어떤 원수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 어느 면에서 인류의 원수죠. 이스라엘을 멸절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누릴 복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유대인들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가장 큰 복, 메시아가 오는 거잖아요. 가장 큰 복이 또 하나고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이와 같은 그 큰 복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게 돼 있는데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면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유대인 멸절이 되면 그런 메시아가 오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유대인은 메시아를 내는 통로, 말씀의 통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이 생기도록 방치해 두실 수 없었다고 하는 그런 사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가서 보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정부의 권위에 대항하는 사례예요. 그렇죠, 여러분? 공식적으로 왕이나 정부의 권위에 대항하는 그런 사례가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에 가서 보면 파라오가 명령을 내리잖아요. 사내 아이가 유대인들 가서 태어나면 다 강에 갖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유대인 산파들이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킬 때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산파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의 정부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 명령을 내리는데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세상의 권력이 그렇죠 우상에게 이렇게 경배하라고 하는데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또 여기 사도행전 또 가서 보면 유대인 그런 그 제자들 나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선포하게 될 때 산헤드린과 여러 권력자들이 와서 하지 말라고 할 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서 보시면은 로마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맞는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권력에 순종해야 된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 권력이 요구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양심에 따라서 그 일을 하지 않고 정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와 같은 역사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저 로마서 13장 1절만 가져다 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이 뭐냐, 양심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르드개가 지금 유대인이라는 걸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고서 결국은 뭐예요? 양심에 따라 살기로 하고 그걸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고 고백을 한 거잖아요. 하게 되니까 어때요? 일이 쉽지 않잖아요.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민족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닥침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일이 다니엘에게도 발생하고 우리 인류 역사에서는 마르틴 루터에게도 발생하잖아요. 마르틴 루터도 세상의 권력에 어떻게 해요? 항거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세상 권력에 제일 큰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의 교황이잖아요. 교황이 내리는 명령 거부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정부가 하는 그런 일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같이 반헌법적인 그 다음에 반성경적인 그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면 어떻게 프로테스트를 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모르드개는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한 일을 이제 시작을 했고 자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제 수행하시기 위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페르시아 왕국의 공직에 임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뒤에서 이렇게 작업을 다 이렇게 이제 해 놓으신 거죠. 자 이제 하만이 교묘한 그런 계획을 꾸미는 내용이 7절에서는 15절에 나옵니다. 자 7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유대인을 죽여야 되겠는데 언제 그 일을 시작을 하느냐? 아하수에르 왕의 제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니산월. 니산월이 언제예요? 이게 이집트에서 탈출한 날이 니산월 14일이에요. 유월절. 다시 말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있는 달이 니산월인데 바로 그 달에 유대인들을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만 앞에서 부르, 부르라고 하는 건 여기 페르시아 말로 제비를 이야기한 제비. 제비를 이제 뽑는데 날별로 달별로 해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날짜가 나왔냐? 12월 곧 아달월을 얻었다. 아달월. 그래서 12절 가서 보니까 13일에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 아달월은 12월이라 그러니까 1월에 제비를 이제 1월에 이제 어느 달에 며칠 날에 이 사람들 죽여야 되겠는가 하고 제비를 뽑는데 여러분 고대 이와 같은 그 페르시아니 바벨론 이런 왕국에서 제비를 뽑거나 할 때는 점성술 하는 그런 사람들 마술사들이 다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동원했는데 이 사람들이 해서 열심을 다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12월로 나온 거예요. 제비가 1월에 지금 제비를 뽑았는데 유대인들 죽이는 건 12월에 죽여야 되겠다가 제비가 나왔으니까 11달이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11달. 그렇죠? 왜 이렇게 11달이라는 기간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 같으면 아니 다음 달이든지 뭐 다음 주든지 해서 완전히 다 죽여버리지 왜 이걸 11달을 기다리는가. 여러분이 고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해갖고 다 뭘 보내고 해갖고 뭐 여기 가서 보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유대인을 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의 모든 것을 다 약탈해도 좋다고 하는 이와 같은 칙령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들도 죽지 않으려고 준비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유대인들을 죽여야 될까 논의를 하고 궁리를 하고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또 전달이 돼서 온 이 페르시아 전 지역에 가려고 하면 말을 타고 해서 가려고 하면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11달 정도 이와 같은 그 시간이 이제 남게 된 거예요. 자, 어찌됐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모르드개가 일도 해야 되고 에스도가 일도 해야 되고 유대인들이 방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음 달이 아니고 12월에 제비가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3절 가서 보니까 제비는 겹친 옷자락 속에서 사람이 뽑으나 그것의 모든 배분은 주께서 하신다. 그렇죠. 점성술 하는 사람들이 와갖고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지금식이나 굿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제비를 뽑았을 거 아닙니까? 본인들은 좋다 그러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모든 일을 치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 그렇게 돼서 아달월을 얻은 거예요. 12월을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왕 앞에 가서 허락을 받는 내용이 8절에서 이제 11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는 왕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페르시아 전 지역에 왕에게 독이 되는 이와 같은 민족이 있다. 민족의 이름도 밝히지 않아요. 어떤 족속이다 밝히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위험한 자들이 전국에 깔려 있습니다. 자, 근데 하만의 입에서 진실이 이제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어떻게 이제 나와요? 이 민족들의 법은 다른 민족들의 법과 완전히 다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으로 십계명 가지고 이제 살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의 법하고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신명기 4장 8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이제 주시면서 이날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진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십계명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금부터 3000년, 3500년 전에는 십계명 이상가는 그와 같은 법을 가진 그런 국가가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가 왕에게 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 달란트를.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만 달란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존재하던 역사의 유명한 아버지 누가 있다 그랬어요? 헤로도투스가 있는데 헤로도투스의 그 기록에 따르면 만 달란트의 은이 어느 정도 값어치냐. 페르시아 전 왕국 있잖아요. 전 왕국의 1년 수입이 15,000달란트, 은으로 15,000달란트라는 거예요. 15,000. 뭐 예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뭐 500조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뭐 알잖아요. 그거의 3분의 2를 주겠다는 거예요, 왕에게. 그러니까 하만이 얼마나 부자였는가를 알 수가 있고 또 하만은 이 돈을 어디서 충당하려고 그랬겠어요. 유대인들을 약탈해서 유대인들에게 다 빼앗아 갖고 유대인들이 다 부자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거 다 약탈해 갖고 그래서 만 달란트의 은을 주겠다고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왕이 자기 반지를 빼 갖고 그냥 하만에게 주는 건 너 마음대로 써 갖고 그다음에 내 도장을 찍어라.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11절 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읽으면 아 왕이 그 은을 받지 않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예. 아 왕이 그 은을 도로 하만에게 주었구나. 아니에요. 이것은 그 당시 동방 사람들이 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땅을 사기 위해서 그 해쪽 속 에브론하고 땅 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땅값이 얼마냐 얘기하니까 얼마입니다. 뭐 얘기하고 이러는 가운데 준다고 하니까 주지 마십시오. 그냥 쓰십시오. 결국 어떻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양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직접 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 양보하는 그런 미덕을 하면서 결국은 바치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바친다는 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 4장 7절 한번 가서 보세요. 모르드개가 자기에게 일하는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들로 인해 그들을 멸하려고 왕의 보고에 바치기로 약속한 돈의 총액 만 달란트 은 얘기를 하잖아요. 에스더에게. 그러니까 뭐예요? 바치기로 약속을 한 거라 그 얘기죠. 다만 왕은 안 받는 것처럼 뭐 이게 뭐 필요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하만에게 이제 그 돈을 이제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왕이 이런 그 엄청난 금액의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리스하고 몇 년 뒤에 전쟁을 해갖고 왕이 완전히 대패해서 왕의 재정이 고갈이 돼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데 1년 예산의 3분의 1을 왕을 위해서 찾아다 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거절할 왕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 엄청난 규모의 이와 같은 재정 확보를 위해서 이거 하나 정도는 뭐 죽여도 무슨 문제가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허락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래서 1월 13일에 서기관들 이제 소집이 되고 칙령이 이제 작성이 되고 왕의 반지로 날인이 되고 이래갖고 내보내게 돼서 15절에는 결국은 모든 곳에다 도달하고 15절에는 수산궁에 모르드개와 그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수산궁에도 이와 같은 칙령이 도달했다.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이상한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죠. 왕과 하만은 마시려고 뭘 마셨겠어요? 술 마시려고 앉았겠죠. 왕하고 하만은 그저 뭐 인구가 얼마쯤 됐냐? 페르시아 전역에 한 1,500만 정도 유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1,500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의 무리가 유대로 돌아갔잖아요. 유대 땅으로. 그럼 이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여기 있는 그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 통치하에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하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저 에티오피아까지 전 지역이 지금 누구의 관할하에 속해 있냐? 아하수에로 왕의 관할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살려고 하면 그걸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국을 벗어나서 지금의 유럽이나 어디로 도망을 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여튼 그 전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멸절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한 1,500만 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왕하고 하만은 어떻게 해요? 지금 술을 마시고 그렇죠? 이렇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고 수산시는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혼란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와서 죽이려고 하면 나는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나도 다 방비를 하고 뭘 지금식으로 하면 총도 사고 다 그러면 저 사람이 총 쓰면 나도 총 쓰면 저 사람도 죽잖아요. 저 사람 가운데도 인명피해가 생기고 하니까 말 그대로 유대인들만 패닉 상태에 빠진 게 아니라 이 수산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패닉 상태에 지금 빠져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에스더가 결심하는 이런 일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가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15절에 수산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지금 혼란 가운데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왕국 전체에서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왕비 에스더밖에 없는데 에스더는 지금 어디에 있냐? 아하수에르 왕의 왕궁에 있는데 왕궁에는 그 소식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어떻게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결국은 누가 등장을 하냐? 모르드개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르드개가 염려하고 관심을 표명한 내용이 1절에서 이제 3절에 나옵니다. 1절에 가서 보니까 모르드개가 이루어진 모든 일을 깨닫고 사실은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본인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본인이 절을 안 하다가.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도시 한가운데로 나가서 큰 소리로 비통하게 부르짖었다. 고통받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 왕의 문 앞까지만 같이 그 이후에는 그 당시 이제 왕들이 여러분 바빌론 왕이 지은 이렇게 그 공중에 떠 있는 정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왕궁 바깥에 살고 있고 대다수의 그 동방의 이런 제국의 그 왕들은 인위적으로 세워놓은 커다란 궁, 이런 궁 안에서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베옷을 입고는. 이렇게 되니까 에스더에게 가서 무언가를 알려야 되는데 알릴 그런 방법이 없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된 내용을 보고 그다음에 4절에서 9절에 결국은 이제 에스더의 시녀들하고 시종장들이 모르드개 나와서 이런 일을 하니까 나와서 이제 묻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그래서 위기가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죠. 에스더가 알게 됐는데 에스더는 아무 이유를 모르고 그저 에, 옷에 저렇게 뒹굴면 안 되지 이렇게 하고는 새 옷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개가 아니 이거 옷 보내고 할 그런 내용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이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6절부터 이제 7절, 8절, 9절 이게 넘어가서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 전체에게 엄청난 위기가 닥쳤다는 이런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모르드개 권면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에스더가 시종장과 하닥에게 말하고 모르드개에 가서 좀 얘기를 해라. 자, 내가 가서 뭘 좀 왕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하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그 앞에 가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 어떻게 들어가는 순간 죽는다는 거예요.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거란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순간 말 그대로 어전에 들어가는 순간 죽습니다. 한 가지 예외는 왕이 가지고 있는 왕의 상징이 홀이에요. 홀. 그리고 막대기 지팡이 같은 게 있는데 이 황금으로 된 이 지팡이를 내밀면 그때는 살 수가 있지만 그거 외에는 사는 방법이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근데 내가 왕 앞에 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에스더 말을 이제 모르드개에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모르드개가 어느 면에서 조금 오해를 했는지 아니면은 정말 해야 될 말을 지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뭐라고 해? 내가 왕의 집에서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잘 피하리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 이때 내가 전적으로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지금 이거 직역을 하다 보니까 왕국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14절에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come to the king. 킹덤. 여러분이 킹덤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영어 사전에 가서 보시고 그럼 저 밑으로 가면은 come to the kingdom이 하나의 수고로 나와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영어 사전에 가면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 왕국의 통치 권세를 얻었다는 뜻이에요. 왕국의 통치 권세. 킹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왕국도 되고 왕국의 통치 권세도 돼요. 이게 킹덤이에요. 예, 이렇게 왕국의 통치 권세를 이때를 위해서 얻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이야기가 이제 그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여기 모르드개 얘기하는 초점이 뭐냐. 에스너가 아무 일 안 하고 너만 잘 살겠다고 침묵한다고 해도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출할 거다.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 삶을 한번 돌이켜보라고 모르드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비가 된 거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게 아닌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운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자신의 계획들이 있어요. 그분의 그 계획들 안에는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고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 신약시대에는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교회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개인과 국가를 상대하세요. 개인을 향해서도 아니면 국가를 향해서도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도와 그다음에 국가를 상대해요. 자, 근데 그 일에는 왕도 개입이 돼 있고 왕비도 개입이 돼 있고 일반 백성도 다 그 안에 개입이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자도 사용하고 의로운 자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이 우주 공간 안에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우주 공간 전체 안에 인간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그런 일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지금 모르드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개가 하는 말을 이렇게 다시 의역을 해서 표현해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 김일성이니 김정일이니 김정은이 저거 70년이 넘도록 이렇게 사악한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나치 히틀러가 600만 명이 죽는 그런 일도 하고 있잖아, 있었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악한 자들 사용해서 악한 일을 하도록 허용하시는 그런 때도 있다. 하나님은 불신자와 신자 모두의 삶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일으키는 장본인은 아니지만 와스디 왕비가 폐위되는 일, 아하수에로가 어리석게 결정 내리는 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왕이 외롭게 되는 그런 일, 이런 걸 통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도록 이런 모든 일을, 인간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뒤에서 모든 걸 컨트롤 하시면서 인간 역사에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사람의 일들 쭉 이끌고 가십니다. 그 얘기를 지금 모르드개가 지금 에스더에게 하고 있고, 모르드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6장에 가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뭐라 그래? 연대기 책이나 한번 갖고 와서 읽어봐라 그러잖아요. 아, 거기 읽었더니 지금 누구 얘기가 나와요? 모르드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에게 무슨 상을 줬냐? 아무 상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게 하니까 하만 보고 나귀 끌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왕이 기뻐하는 사람 이렇게 존귀를 받은 이런 일이 발생한, 이거 누가 상상이나 해보지 못했잖아요. 상상도 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가 떨어지니까 하만은 자기가 이제 존귀와 영광을 받는가 보다 하고 좋아했는데, 그래서 나귀를 끌고 자기가 이 모르드개를 높이는 그런 일이 생기리라고 어느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죠?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 이 인간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70억이 넘게 살고 있죠. 이 70억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을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간의 역사를 이끌고 나가고 있다. 지금 이거를 모르드개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아하수에로의 자유의지 꺾지 않습니다. 하만의 자유의지 꺾지 않아요. 모르드개가 절 안 하고 하는 거 이거 자유의지잖아. 이런 거 꺾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꺾지 않으시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개가 우리에게 강점을 보여주는 그런 진실이 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이 자신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써서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거부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대인 구출을 이루실 거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 성경 보전에 관한 일, 신약 교회를 세우는 일, 우리 아이들 제대로 교육해서 정말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좋은 사람으로 세우는 일, 이 국민을 개방해서 교육시켜서 정말 민주시민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그 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일이잖아요. 우리와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걸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뭐예요? 우리는 보상을 잃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다.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보상을 잃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진실이 있어요. 이런 위급한 일, 사람 편에서는 위급한데 하나님은 절대로 허둥지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일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자신의 일을 이루신다. 말씀드렸잖아. 아하수에로 왕의 3년에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4년 뒤인 7년, 그렇죠? 제7년에 에스디가 왕비가 되고, 에스더가. 그러고 나서는 제12년에 하만이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 우리 사람이 어떻게 그거를 깨달아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왜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면서 또 어떤 사람, 장로교인들 특히 이런 하나님의 주권, 이것 때문에 그냥 사람은 그 뜻에 무조건 따르게 돼 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로봇처럼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도 얘기하면 또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싫다고 그러고, 왜 우리가 로봇, 여러분 로봇이 아니에요. 우리가 로봇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는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 주권적 섭리의 핵심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곤경당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하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5절에 17절에는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이제 계획이 나오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사흘 동안 금식하시오. 나도 내 시녀들하고 같이 금식하겠습니다. 하면서 여기 금식이 나옵니다. 성경 가서 금식을 찾아보시면 금식은 거의가 이 신약 성경 특히 가서 보시면 뭐야, 기도하고 같이 나와요. 자,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금식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 fast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ing를 붙이면 금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인터넷이나 이런 거 모든 걸 안 보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는 나 자신을 괴롭게 해야 되겠다 하고 안 보면 그것도 fasting인 거예요. fasting이에요. 그렇죠? 음식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뭐 인터넷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보는 그런 그 사람이 외모를 보니까 사람 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는 그거 자체가 이미 금식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위장하기 위해서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척 이렇게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는 그런 마음. 그렇죠. 자숙하는 그런 마음, 상한 심령으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 이게 있어야 진정한 금식이고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 이미 금식을 하고 있잖아요. 벌써 수산시에 유대인들은 애통하고 지금 금식을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아니고 이제 에스더와 그의 시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일이 이제 남아있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고통이 생기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이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애통을 하고 제 가운데 앉아서 어떻게 해요?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부흥이 생겼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 예배에 대한 그런 부흥,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에 대한 부흥이 생기게 됐다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지난 한 4년 동안 문재인 좌익 정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힘드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뜻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울부짖고 애통하고 말 그대로 금식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잖아요. 그렇죠? 모든 일이 사람이 보기엔 지금 적대적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왕의 법도 유대인들 대적하고 왕의 정권도 유대인들 대적해서 죽이려고 하고 이런 가운데 오히려 유대인들 가운데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어려웠고 이렇게 했지만 이거 넘어가면서 내년 정말 3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주고 성경의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 이것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이 악한 자들 다 일시에 처단해버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교훈이 되고 다시는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이 땅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실제로 이게 하만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어났잖아요. 하만을 추종하는 그런 자들에게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기억하면서 지난 4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영적인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다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영어로 그렇죠? 우리를 위하시면 for us. 그렇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against us.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자, 오늘 결론 말씀드립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제 두 번 강의하고 그래서 1장부터 이제 4장까지 말씀을 이제 살펴봤어요. 에스더기를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그 주권적인 섭리의 핵심은 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저와 여러분의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거.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우리 사랑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